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란 죽음이란 굴레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비참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들은 그러한 실체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실체를 깊이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 하나 깊이 알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 영생입니다. 이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예수를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생이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영생 없는 기독교는 그냥 뭐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마치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폐본을 만들었을 때에 그 속은 다 빼버리죠. 내장 같은 건 다 빼버리고 그 껍데기, 가죽만 짐승 모양처럼 남겨놓아가지고 죽어있는 건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영생이 없는 기독교라는 것은 그저 뭐 폼만 잡고 있는 것이고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참 중요하다 싶은 게 영생인데, 그렇다면 기독교로서, 이 교회로서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 뭐라 할 수 있냐면은, 그 신자들이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 하나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것, 이게 교회로서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저 영생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영생을 생각하면 지금 죽는 것도 뭔가 좀 겁나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영생을 안고 산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또한 신자로서의 가장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진단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과연 우리들에게 그런 그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좀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들 마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나를 붙들고 있느냐는, 그걸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되죠.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그 영생이라는 그 문제가 살아있고, 그 영혼이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 기쁨을 혼재한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죽음도 좀 겁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뭔가 초월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모습이 오늘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비춰주고 있느냐, 이렇게 좀 진단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좀 진단을 해보면은 참 아쉽게도 우리가 이 교회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정상적인 모습에서 뭔가 자꾸 좀 멀어져가는, 뭐 아예 처음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더 멀어져가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뭔가 좀 발견되어질 거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영생이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뭐 영생이 다 좋다 이렇게 다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영생만 있으면은 세상 것은 없어도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뭔가 좀 주저하게 되고, 또 지금 내 손에 들어있는 이걸 또 좀 생각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가 좀 이런 모습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소망을 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모인다. 말은 영생을 바라보고 모인다 하면서도 가면 갈수록 뭔가 영생에서 점차 발을 빼고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좀 갈수록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나가지고 갈수록 항구에서 멀어지고 수평선 너머로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이, 이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 마음도 갈수록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점차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영생을 준다 그리 해도 뭔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기쁨도 다 사라지다 보니까는 결국 뭐가 인기가 없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인기가 없어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주시는 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고 오는 것은 영생 그건데 정작 신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 영생에 대해 희미해져 버린다면은 자연히 영생을 들고 오시는 예수님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생에 희미해져 있는데 영생을 들고 온 예수님 갖고 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리 주하는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는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신자가 영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진다면은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지는 거니까 예수를 바라볼 이유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예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를 더 간절히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영생이 희미해져 버린다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들어야 될 그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생은 분명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딜 가도 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만 있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뭔가 영생이 희미해진다면 그건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영생을 준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멀뚱하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생의 반대말인 사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영생이라고 하는 건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튀어오르는 건 영생이란 말이죠. 근데 영생이 희미하다 영생이란 말을 들어도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없고 그냥 멀뚱하다 이 자체가 뭐냐면은 너는 지금 사망을 모른다 죽음이란 그 실체 자체를 갖다가 너가 모르고 있다 그런 결을 내릴 수가 있죠. 23절에서도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근데 또 그 앞에 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죄의 종이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면은 우린 날 때부터 이미 사망이란 굴레 속에서 사망을 얻고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니까 생명나무를 감춰버렸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도록 화염금과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있다 했죠. 네가 뭐 탱크를 들이밀고 비행기를 폭격을 내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생명이란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것만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이 생명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처해 있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명하고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는 거죠. 이건 뭐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되고 평생토록 우리가 좋은 일만 하고 살아도 이 생명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의도는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자고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영생이라는 걸 원하게 되고 영생만 있으면 나는 좋다. 그럴 사람이 누구냐면은 결국은 인간은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 인간 날 때부터 이 죽음이란 굴레를 안고 태어난다. 이 사망 죽는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사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영생에 대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김이 참 흔합니다. 김이 흔하고 또 김을 먹어도 옛날같이 그런 맛있는 그런 그 김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김이 굉장히 귀해가지고 그 뭐 어머니가 김 딱 반찬 주면은 그때는 뭐 거의 생일이죠. 예, 전라도 제가 있을 때는 김을 갖다 해오라 이렇게 이제 뭐 부른 기억이 나는데 왜 해오라 그러지 기름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라 사투리 해오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그때는 뭐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도 조선간장 하나하고 김 그거 한 장 딱 주면은 밥 한 그릇 다 그때 비웁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김을 주면은 꼭 저희들 거라고 제 부친 거라고 구분하고 줘요. 부친 것은 한 장을 갖다가 큼지막하게 4등분 해가지고 그것도 접시에 소복이 쌓아가지고 딱 드리고 말이죠. 우리는 형제가 그때는 이제 꼬맹이가 4명이가 안 왔으니까 맞더니 막내가 4명인데 김 딱 한 장만 달랑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완전 난리 나죠 그냥. 이건 아버지 거. 한 장 우리 거. 그런 거 한 장 가지고 밥 한 그릇 다 한 그릇 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6등분 하면 6숟가락 못 먹으니까 그걸 갖다 한 25등분, 한 20등분 넘게 쫙쫙 잘라요. 자르고 보면은 이제 겨우 손톱보다 약간 큰 이제 크기로 잘라지는데 그걸 갖다가 간장 조금 찍어가지고 밥에다 올려가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 가지고 그 밥 한 그릇 다 먹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조금만 찢어도 긴 맛이 나요. 그러니까는 약간 올려도 그렇게 맛이 있고 밥 한 그릇 다 먹었는데 요즘은 큰 주방에 싸 먹어도 지금 맛있는지 하여튼 뭐 맛있는 집에서 어찌된 게 뭐 바닷물 오염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때는 뭐 하여튼 김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밥에다 김 하나 딱 얹어놓고 조금만 얹어도 맛이 나고 밥 한 그릇 뭐 그것도 해쳐버리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이라는 것 자체만 우리 마음속에 고지 간직되어 있다면은 진짜 이건 뭐 세상 끝 아무것도 없어도 영생 그 하나 때문에 그저 뭔가 날마다 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영생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은 영생이 그렇게 축복된 것이고 영혼이 산다는 그 생명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면 그리고 그 영생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찾아오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영생 하나 바라보고 거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반찬 뭐 산들이 쌓아놓은 뭐예요? 맛없으면 그만 이거 못 먹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있어도 맛있는 반찬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래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그 은사고 선물인데 사실 우리에게 영생이 그렇게 어떤 맛있는 것을 뭔가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팽개치고 그거다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중 있는 그런 은사로 자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땅에서부터 발을 못 뺀다는 겁니다. 지된 게 발을 못 빼고 있어요. 요즘 새벽에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이 죽음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젊을 때는 몰랐죠. 논의에 들어가지고 죽는다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니 돈 많고 왕으로 군림했고 온갖 낙을 다 누리면서 여자도 수천 명을 데리고 누리면서 그 세상 부러워하던 그 지혜까지 갖고 있으면서 진짜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던 세상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부질 없는 것이었더라. 그런 말을 하더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저 나이 들어서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 깨달았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 들어 욕심 안 사라집니다. 나이 들어가 죽음이라는 걸 딱 바라보고 보니 결국 죽음 앞에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우리 앞에다가 죽음이라는 걸 놓고 생각하니 영생이라는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죽음에 대해서 멀어진 채 세상을 보니까 갈수록 영생의 문제가 우리 속에서 희미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영생이란 문제는 영생만 있으면은 세상 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하는 이런 상태로만 살아가면 얼마 좋겠습니까?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하지를 않고 살고 있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죽음이란 게 멀리 있는 겁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코앞에 대강으로 달려있는 거, 이게 우리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거 실체를 너무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질을 갖다가 발견하게 하는 그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진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본질을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고 인생을 돌아본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다 의미 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망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의미가 다 의미 있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사망이라는 것을 딱 놓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중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게 의미 있는 것입니까? 좋은 일 하는 게 의미 있는 것입니까?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의미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까요? 여러분, 논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까? 노는 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래도 의미 없는 거고 저래도 의미 없는 인생이라면은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인생인가? 신학교에서 목사 될까요? 목사 되면 뭔가 의미 있는 건지 압니까? 그것도 천만에 말씀. 목사 돼도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럼 교회를 위해 봉사할까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목사 되는 것도 의미 없는 건데 교회 봉사 의미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말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해 아래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망이라는 그 우리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슨 우리가 좋은 일을 해대고 특별한 일을 하는 이걸 의미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죽은 그 테레사 수녀의 그 삶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저 염청교 다리 밑에 왕초 평범한 게 아니니까 앵무새 누군지 압니까? 그 삶하고 그 둘 삶 중에 누가 의미 있는 삶인가? 보통 그때 사람들은 아 테레사 수녀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죽었으니까. 죽음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좋은 일을 한다 의미 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뭘 바라보고 무엇에 의해 살아가느냐, 여기에 의해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되기도 해요. 뭘 바라보고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말했거든. 가인을 낳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낳은 가인 그 자체에다 뭔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자 후손은 하와의 후손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다 그 자체를 갖다가 뭔가 의미 있는 거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가인 낳은 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종족 번식 아닙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 자식을 낳는 게 그건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런데 가인을 낳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은 것을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인을 의미 있게 본 거거든요.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인을 낳았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로 여겨졌단 말이죠. 보통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은 것에 큰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특히 그 태몽이라는 거, 이걸 꾸게 되면은 더 큰 의미를 자식에 두게 하죠. 예를 들어 태몽을 꾸는데 뭐 하늘을 나는 용을 봤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야, 이 아이 커가지고 용 같은 그런 위대한 아이가 될 거다. 이래 생각하죠. 뭐 사과를 갖다 뭐 둥둥 떠오는데 뭐 품으로 안았다 뭐 하여튼 그런 꿈도 꿔가지고 별 의미를 다 부여하지 않습니까? 태명 꾸가지고 그게 뭐냐면 자꾸 자기가 낳은 거 자기 자신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갈수록 아이가 이제 기대하고 멀어지면 이제 뭐 실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식을 낳았든지 간에 그 자식을 낳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 세상 자식을 기를 것인가, 여호와 자식을 기를 것인가, 이렇게 자식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아이를 바라본다. 비로소 자식을 낳은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냥 낳은 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럴 때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이 자식을 갖다가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길러야지, 이렇게 할 때에 대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호와 자식으로 기르려면은 교회에서 큰일한 사람 만들려고 할 것이고, 사회에서도 뭔가 유능한 일을 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야지 되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신학기문 해가지고 목사 되기 위해서 여호와 일을 하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자식 기르는 것을 내 몫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식 기르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자식은 누가 사용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용을 하죠. 누구의 의도대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도대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인간 단지 이 자식에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자식이 되게 해야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양육할 뿐이지 사용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럴 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다 할 때는 엿장수 마음대로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 부모 입장에 자식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용할 때에 세상서 신앙 있고 몸적인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고, 목사가 되게 사용하고, 뭔가 유명한 사람 되게 만들어 사용하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들 때는 반대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식에게 말씀만 부르게 해가지고 부모 속을 푹푹 썩이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 속을 푹푹 썩일 때에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내 자신이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 몫이에요. 그럴 때에 부모의 속을 썩이는 말씀만 부리는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자식이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 몫이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은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아벨이 희생을 보여준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아벨에게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아벨이 태어날 때부터 의미 있는 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벨이 의미 있는 자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해놓은 그 순간부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리 사용될 때에 가인에게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아벨이 그런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걸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벨이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벨을 도구로 해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게 희생됐다. 그렇다 해가지고 아벨이 훌륭한 인이 아니죠. 아벨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생각한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 모세, 이삭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의미가 있는 자로 등장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다가 하나님 몫을 제발 남겨놔라는 겁니다. 하나님 몫을.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몫을 남겨놓지를 않으려고 하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고 내 것을 사용하고 내 가정을 사용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남겨놓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내 편에서 어떤 의도를 드러내죠.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몫을 안 남겨놓는 거예요. 사용해도 좋으니까 나를 유명하게 만들 사용해달라. 이런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몫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엉뚱한 걸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기대하면서 엉뚱한 걸 의미 있는 걸 생각하고 사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세상 그 어떤 일도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굳이 하는 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 없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의미 없는 것이냐면은 제가 말한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를 마지막 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행동 있는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이것 앞에서는 구제도 헌금도 예비도 무슨 뭐 지식 많이 쌓아놓은 것도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굳이 하는 거 예배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굳이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확인하는 그런 수단으로 굳이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영생을 소원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모일 때 나를 확인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없이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흥금하고 구제하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 현장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쓰임만 하나에 내 삶의 자료를 볼 때 그때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 다니면 내가 하는 돈을 사랑하는지 직장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고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죄를 항상 생각할 때 그 직장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저 다닌다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까 말한 대로 항상 하나님 몫을 남겨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약속하신 약속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창세기 약속을 일합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선택에 사용하실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에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벨같이 죽게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또 가난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식은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몫을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도착에 탈지라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게 쉽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죽는다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면 그래 뭐 죽는 게 내 일인데 하면서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사람이 죽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먹는 건 마시는 건 이런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인간의 본질은 이 죽음 우리의 실체인 죽음 이걸 무시해버리고 사니까 영생이 자동적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영생이 무시되어지니까 자연히 예수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게 의미를 두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겁니다. 착한 일을 하든 예비를 드리든 모든 것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의미를 두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우리의 실체를 자꾸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간다는 좋아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놓치는 게 아니고 영생을 기뻐한다면은 제발 영생을 위해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생을 기뻐한다면은 영생을 위해 살지는 않으면 영생이 기쁘다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영생이 기쁘다면은 영생을 위해 사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죽음이라는 그런 자리에서 바라보고 제발 살아가시라는 거죠. 그럴 때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둥바둥 되면서 악자까지 돈 벌려고 있으면 거 이게 다 쓸데없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쓸데없게 산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죽음을 놓고 볼 때 자식 잘 키우려고 길을 쓰는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돈 없다고 기죽어 살아가는 거 이거 참 바보같이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세상에 쓸데없이 보여지고 그런 게 열매란 말이죠. 그 2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열매란 말이 나오는데 열매에 대해 사람을 오해하는 것도 있죠. 그게 뭐냐면 열매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얻어내는 결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 얻어내는 그런 그 결과가 아니에요. 열매는요, 자연히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었는데, 가지가 노력한 거 봤습니까? 열매는 그 자연히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냐, 이게 문제죠. 가지가 포도나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인 어떤 의로운 행동,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에게서 저절로 보여집니다. 그 저절로 보여진 열매가 뭡니까? 영생이 내 마음속에 있음으로 해서 보여지는 것. 그게 열매죠. 그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진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우리 속에 있는 열매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이 땅에 보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이 들었다 했을 때 병 들었을 때 그 병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들게 해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왜? 영생 때문에 그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가지고 병들게 할 수는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병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가 스데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도바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베드로도 아니고 열두제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이런 근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근심조차까지도 하나님 몫을 내가 좀 빼앗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사용한다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영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보려고 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로 하여 이 땅에다가 영생의 열매 그 열매를 보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을 죽음이라는 이 자리에서 바라볼 이 시각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의미 있는 행동을 내가 만들어 내려고 하지도 마세요. 다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이 땅을 바라볼 때 죽음이라는 것, 죄의 첫은 사망이라는 것, 그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어둠의 땅에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왜 사용하시는 것, 어둠 속에서 너희가 왜 어둠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빛은 내가 드러낸 것이 아니고 내가 빛에 속해 있으면 자연적으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소. 이렇게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을 희시때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안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게 신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남은 인생 이제 우리 몫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몫이 바로 나의 남은 인생이라는 거. 이러한 생각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 몫이다. 이렇게 해버릴 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려고 나를 맡겨버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독으로 쓰여져도 그것이 우리한테 뭔가 큰 불만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한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소원하면서 항상 주님께 쓰이는 자로,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일에 항상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산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죽음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생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열매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생의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자로서 참으로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당당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